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감동 주시고 말씀에 붙들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심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이 바른 신앙으로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행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온전히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출석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요. 부모님과 주변의 권유로 제가 인도하는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성경 공부 모임에서 보통 이제 나눔 시간이 있거든요.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리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이어서 그런 말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말이 안 되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무리를 걷고 뭐 소경의 눈을 뜨고 물고기 두 마리가 또 다섯 덩어리로 뭐 5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나왔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들을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오래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들었던 매우 재미있게 그 서양 철학사 과목이 떠올랐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나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관조하면서 내린 결론들이 그 철학의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이 가만 보니까 역사적으로 막 적지 않았던 겁니다.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에피크로스 그리고 중세의 교부 철학 및 스콜라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있고 스피노자 있고 존 로크 있고 그다음에 임마누엘 칸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칼 마크스, 니체, 실용주의 철학자들이 있고 또 실존주의 철학자들까지 수없이 많은 지혜자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진리를 탐구한다는 수많은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와 정말 그럴듯해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정말 이렇게 삶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말 그리고 또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소수의 기독교 철학자들 외에는 대부분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혼의 구원자라기보다는 착한 일을 행하시다가 아주 순진하셨던 분이죠. 그러다가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고 억울하게 죽으셨던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40년간 막 하늘에서 쏟아져서 200만 명을 먹이고 동정녀 탄생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도저히 뭐 믿을 수 없는 이런 기적들로 가득 찬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이시죠. 그 영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나? 이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세상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또 이렇게도 또 표현해 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아, 화면에 안 뜨네요. 그러면 그냥 뜨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로 알아보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의 진리의 빛을 조명, 비춰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시는 것만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닫혀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진짜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이렇게 나누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상의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 율법 학자였죠. 아, 그리고 성경학자여 성경박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이 성경박사여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현문우답입니다. 지혜로운 질문을 하셨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답을 하지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냐고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거듭난다는 뜻이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답이잖아요. 그렇게 다시 여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고 그분을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어떤 철학자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좀 답답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 누구지? 하고 여쭤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대답이 참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왔습니다. 혹시 예수님 세례요한이 아닐까요? 더러는 몇몇 사람은 엘리야하고 비슷한 것 같아. 엘리야 아닌가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체험했지만 저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알았을까? 어떻게 베드로만 알았냐고요? 모두가 다 베드로의 대답에 놀라워할 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사람은 스스로의 지식과 지혜로 예수님을 모릅니다. 알라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만큼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아프리카의 성자로 이렇게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크면 슈바이처 박사처럼 아주 남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죠. 이 슈바이처 박사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박사학위도 셋이나 돼요. 그런 그분이 유럽의 그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떠나 평생을 의료봉사로 헌신하시다가 아프리카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의 생애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는 신학적으로 역사적 예수라는 주제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는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사셨다는 겁니다. 어떤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대해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역사는 막 흘러가니까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슈바이처 자신의 말을 인용해서 좀 더 설명하면 예수님은 통상적인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굴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제는 그만하자라고 이렇게 붙잡았는데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런 예수님을 그냥 깔아뭉개고 계속 돌아갔다는 겁니다. 슈바이처에게 역사적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는 실패한 종말론자였을 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여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에다가 음악가였습니다. 또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했고요. 세상에 슈바이처 박사보다도 더 위대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분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팔방미인. 게다가 생명 경외 사상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정말 선한 일을 엄청 많이 베풀었던,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평생을 뒀던 인간성 너무 좋은 박애주의자. 그런데 그의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좋은 성품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에게 역사적 예수는 실패한 종말론자였을 뿐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돌보았던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만 그 행실을 본받아야 될 선하고 거룩한 사람, 성인이었을 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요. 근데 이게 정말 알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박사학위가 셋이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인물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몰라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만세전서부터 이렇게 비밀리에 예비하신 이 모든 구원의 길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이 영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통치자도 지혜자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고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아무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진짜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거 아무도 몰랐다고요. 헤롯 대왕도 몰랐고 알았어야 될 대제사장도 백성의 서기관들도 몰랐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 정도에서 태어나지 않을까요? 이 정도만 알았지 그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신 그 어린 예수가, 아기가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라서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동방 박사들만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별을 보고 알아서 쫓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알려준 만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려준 것은 하늘 아버지다 알려준 만큼 알 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아무도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심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람들만 알려준 만큼 알 수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기간을 지내시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같이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했었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설명하시다 그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병 고침 받은 사람, 장애를 고친 사람, 눈을 뜬 사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기적을 체험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들고 떨떠름했습니다. 아,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하세요 하나님, 뭐 죽는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래서 떨떠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행하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임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선행에만 관심, 와,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셨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대,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온통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형을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다 한 가지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람들은 홀연히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가, 이 역사적인 예수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여 주님이심을 성령 받고 나니까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비록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성경의 투철한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 영으로 알려주신 것만큼 주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사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 아 정말 착한 일 많이 하셨지 예수님이, 그 착한 행실을 본받고 싶은 거룩한 사람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 지성으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아프리카로 떠나서 노벨 평화상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요, 꼭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빼놓지 말고 하십시오. 그 얘기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또 화면을 보고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외에는 하나님 일을 알 수가 없다고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요즘 보면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당 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야당 쪽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모든 해석이 너무 분분해요. 하나님,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사람은 모른다고. 하나님이 이걸 누가 알겠냐고. 계시된 영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는 것, 그 정도만을 우리는 사실 알고, 그리고 그 정도만을 우리는 또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사. 이 기도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 영을 더욱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 추수감사절도 가까워 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좀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내 인생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게 진짜 몰라요. 그래서 모르면 내내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맨날 이러다가 남만 블레임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떤 일을 역사하셨는지 계시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하나님 일을 분별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문제는 딴 게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고대 그리스 지역에 위치되어 있잖아요. 아, 뭐 그리스 지역은 엄청난 지역이죠, 그때. 거기가 뭐 서양 철학이 시작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온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철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많은 순간에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마저도 자꾸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냐, 세상 지혜로 볼 때, 지식으로 볼 때 막 이런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오늘 이게 다 그 맥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세상 지식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에도 이게 진짜 심각해요. 교회 안에 가만 말을 듣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온갖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도 통용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고. 세상 지식과 지혜로 판단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 십자가는 슈바이처 박사의 연구처럼 역사의 수레밖에 짓밟혀서 그냥 실패해버린 그런 몸부림밖에는 되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는 참으로 미련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고 예수 부활도 믿기 어려운 누가 지어낸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가 이 세상 지혜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겐 거리끼는 일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분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요 오래전에 그 성경 공부에 들어왔던 그 청년, 예수 믿어지지 않는 그 청년, 그 청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자기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이걸 아닌 걸 기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자꾸 왜 믿으라고 하냐, 그건 맹종인데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근데 수년 후에 그 청년을 다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요 전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찌돼 What happened to you? 물어보니까 매우 싱거운 답이 돌아왔어요. 인간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의 그 이야기들이 자기가 어느 날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질문거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인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면 홍해는 갈라지는 거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사람을 흙으로 후 불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불가능이 있겠나. 그러니까 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 성령을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싸그리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 중세의 신존재 증명을 한 철학자가 있어요. 안셀렘이라고 하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지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진짜 헷갈린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좀 이상하다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정말 알려주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사람의 지성으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 다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만 하나님 일을 알 수가 있고 깨우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내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게 되고 교회가 이렇다 뭐가 이렇다 그거 다 사람 생각이거든요. 뭘 아냐고요 도대체.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 이런 영상을 봤어요. 30대인가 20대인가 젊은 저기 아빠더라고요. 이 젊은 아빠가 이제 어린 아들이 죽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심장이 멎어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뭐 병원 가서 막 기어다니고 막 이게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하겠어요? 아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지 사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예수를 믿는데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마 평생을 어떤 마음의 그 짐을 가지고 어떠면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사실. 남 얘기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신 못 차리고 헤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환상인가 이제 이렇게 계신가 어떤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잃어버린 아들이 지금 편안한 데 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환상. 정말 따뜻한 곳에 편안한 곳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이제 마음에 주어지면서 그때 느껴지는 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지만 그곳에는 주님이 그곳에도 계셔서 이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주님께서 내 아들의 영혼을 받으셨고 내 아들은 그 안에서 지금도 가장 편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면서 마음의 위로가 넘치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아서 숨도 못 쉴 것 같았는데 이제 숨이 쉬어지게 되고 이제 마음의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가자기가 검사를 받으러 갔대요.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신적인 어떤 타격이 있나 했더니 정신과 의사가 다 검사해보고 지극히 정상으로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누가 지극히 정상으로 만들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만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또 주변에 아직 예수 잘 모르는 사람이나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꼭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계시형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예수님을 안 믿, 그러니까 예수님을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아내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아내가 교회 가는 거.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그냥 교회 가가지고 성가대에 있는 아내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올 정도로 그렇게 험한 분이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자기가 나중에 저한테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 이렇게 이 앞에 앞 유리에 비 오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거 비 오는 날에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져서 그런가? 근데 그게 갑자기 장면이 하나하나 떠오르는데 자기가 잘못했었던 어렸을 때부터 죄지었던 내용들이 막 떠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격하게 흐느끼기 시작하면서 회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뼈저리게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핍박하고 살았는데 그 순간에 차를 곁길에다 세워놓고 한없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청년 얘기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성령의 빛을 비춰줘가지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때 그냥 순식간에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거는요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만 이 만세로부터 감춰지는 이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예수를 시인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는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의 삶에도 역사해 주셔서 예수 신앙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기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해주셔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주님의 일을 분별하고 그 일들을 행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